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로 모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면서 고린도전서가 어떠한 의미 가운데서 기록이 되게 되었는가.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배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예를 들어서 편지 같은 것도 받았을 때 누가 보냈는가, 어떠한 마음 상태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보냈는가, 그러면 그 글자 너머의 그 내용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성경이 그렇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서론적인 내용 나누었고 지난 시간까지 2절을 보았습니다. 이제 3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항상 바울의 서신서 속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회에서 사용되는 인사말이었고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시브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브리어로 샬롬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로 유대인 사회에서 사용되는 인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표현을 한데 묶어서 아주 고상한 차원으로 높여서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늘 인사말로 문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나요? 그러셨다면 여러분 안에 죄의 담은 무너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러므로 놀라운 인사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로 가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으로 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의 그 놀라운 처소는 바로 그리스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원지를 통해서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해야 요 4절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상의 호칭이고 예수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을 받았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던 약속된 주 예수의 공식적인 어떤 명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매기 목사님이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도 의미 있게 받아들이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다니신 때의 모습 그대로 알지 않았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개인적인 만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항상 영광의 대상이었죠. 바울 서신의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읽는 것이 이 바울 서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미기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보면 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1장 5절로 가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랬습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더욱 그 뜻을 밝히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만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나 저는 성경 전체의 곡을 붙일 수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음악성이 부족해서 그 곡들을 다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암송하라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품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사로잡을 것이고요. 어찌 보면 짓궂은 일부 어린 그 소년들도 시편의 구절들을 수백 가지나 암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그것을 마음에 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곧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암송한다고 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암송을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암송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생활에 주님이 되실 때 그것은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 즉 바울 서신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고 있던 문제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은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들이 모든 은사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은사가 있지만 바울은 그 모든 은사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는 말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8절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이 결점이 없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항상 결점이 있게 마련이죠. 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나 책망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에서부터 당신의 교회,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데려가실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문안과 감사로 되어 있는 바울의 서문 마지막 구절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절은 흔히 가볍게 지나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이 본서신의 열쇠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들이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놀라울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므로 그 해결책은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송하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8절까지 보았습니다. 9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 왜 9절이 중요하냐면 이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9절을 볼게요. 이제 9절까지 보면 서문에 대한 인사말에 대한 마지막을 보게 되는 거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매 구절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아니, 발견하셨었나요? 사실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여기 구절에는 그러므로 아홉 번째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그 분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 또 하나의 호칭이 주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이렇게 말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 이렇게 네 가지로 호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호칭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것 전혀 없을 줄 압니다. 아들을 모르시겠어요? 예수의 의미, 그리스도, 주,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또 두 가지의 의미심장함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미쁘시며 우리가 그의 아들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는 건데 여기서 미쁘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하는 뜻이죠. 신실하다 하는 뜻이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누구만은 하나님만은 미쁘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를 불러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중요한 표현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쓰인다는 거 다 아시죠? 교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그 표현에는 몇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코이노니아의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그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듯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 연보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처럼 연보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연보에다가 쓰고 있음을 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나오는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말은 성찬식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울은 주님의 만찬에 관하여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말, 그 단어가 코이노니아가 쓰였습니다. 코이노니아는 또한 동반자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구절에서 이러한 의미가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즉 동반자의 관계를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뭐예요? 동반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꺼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죠. 동반자 관계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상의 동반자 관계도 있고요. 또 뭐 여러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동반자 관계야말로 정말 귀한데 이것을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구절이 하나 있죠? 저는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기록하실 때 부부관계를 마음에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황소와 당나귀를 함께 밭을 갈도록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함께 쟁기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저는 결혼에 있어서 많은 황소와 당나귀들이 함께 메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한 것이죠, 이것은. 왜죠, 여러분? 결혼이란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동반자 관계가 된다, 이렇게 오늘 구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우선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저에게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저는 이제 마치 주님께서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몇 가지 것들을 저 혼자만 소유할 때가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가진 것들과 관련하여서 저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비록 제가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동반자 관계에 있으므로 제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이 됩니다. 제게는 예를 들어 자동차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이 차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운전하여 주옵소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주님과 저는 함께 그 차를 타고 동반자로 다니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집과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도 주님의 것이고 저희 아이들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의 관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호간의 관심을 갖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높은 경지에까지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헌신을 합니다. 저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 자신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주님께 저의 몸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든지 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마치죠. 사랑의 관계에서도 상호봉사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온유가 필요하며 그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데 어찌 보면 좀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이 성경이 나누어지고 읽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도 연약해지신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보다 더 나은 번역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도 하나님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면 훨씬 좋을 듯합니다. 이것이 한층 더 의미 있는 표현처럼 저는 들리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듣고 생각하시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땅에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넘어짐, 맹목적, 무지, 그리고 연약함에 몸소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연약해지는 법이 없으세요. 무지해지는 법이 없으세요. 넘어지는 법이 없으세요. 저는 어떤 설교자가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어려움에 빠지거나 환경에 얽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알면서도 어리석게 죄 가운데 빠진다면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보다는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반자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이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면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문안은 구절로서 이렇게 끝납니다. 사실상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하나의 큰 괄호로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 안에 다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이 모든 서신의 내용을 한데 모아다가 여기 구절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